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멕시코에서 19일 발생한 강진으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20일 이번 지진으로 22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당국 한때 사망자를 248명으로 발표했었습니다.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만 최소 9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무너진 건물 잔해 밑에 갇혀 있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멕시코 시티에 있는 3층짜리 초등학교 건물이 붕괴, 수업을 듣던 학생 21명이 한꺼번에 숨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지진으로 한국인 남성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 시티 시민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20일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파기할 경우 스스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72차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이란은 핵합의를 먼저 파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미국이 합의를 파기하면 이란은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로하니 대통령은 국제정치가 불량배 풋내기에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을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이란 핵합의가 최악의 거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이란 핵합의 파기 여부를 이미 결정했다고 말했으나 어떤 결정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쿠바 정부는 최근 불거진 쿠바 내 미국 외교관에 대한 음파 공격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호세피나 비달 쿠바 외무부 미주 담당 국장은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사법 공조 회의에서 쿠바는 자국 내 외교관들의 위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쿠바 대사관도 성명을 통해 쿠바는 국제적 규범에 따라 자국 내 외교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쿠바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미국 정부도 이에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21명이 의문의 음파 공격을 받아 청력 손상과 두통 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은 국제적 절차를 통해 북한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런 노력을 이끌고 있으며 우리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하면서 그가 자신과 자기 정권을 위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자국민 수백만 명의 아사와 인권학대, 고문 감금 등의 책임 있는 타락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마리아가 어제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강타한 데 이어 20일 푸에토리코에 상륙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마리아가 두 번째로 높은 4등급 허리케인으로 시속 250km의 풍속을 내고 있다며 강풍과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푸에토리코 정부는 이번 허리케인으로 모든 전력 공급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에토리코와 버진아일랜드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에 구호활동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대자연 안에서 인간과 동물, 식물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뜻인데요. 이 때문에 동물이나 식물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종류의 동식물들이 멸종 위기에 몰려 보호받고 있는데요. 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는 독수리과 맹금류, 콘도르도 멸종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날개를 폈을 때 길이가 최대 3m에 달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새 가운데 하나인 콘도르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한 납중독과 또 무분별한 사냥, 서식지 파괴로 인해서 20세기 들어 개체수가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의 야생동물보호당국의 적극적인 보호정책으로 미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다시 개체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987년 22마리만 확인됐던 개체수가 지금은 약 270개 지역 450여 마리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보호조치를 통해서 야생으로 다시 보내진 콘도르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약이나 납, 또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기 때문에 꾸준한 주의와 보호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21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7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3도에서 26도, 신의주 14도에서 26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3도에서 26도, 함흥 12도에서 26도, 끝으로 청진은 12도에서 2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콘도르 새가 멸종 위기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 콘도르 파사, 스페인어로 콘도르가 날아간다는 제목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I'd rather be a sparrow than a snail. Yes, I would. If I could, I surely would. Mm-hmm. I'd rather.
Yes, I would. If I could, I surely would. I'd rather feel the earth beneath my feet. Yes, I would. If I only could, I surely woul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요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이란 등을 향해서 매우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요. 세계 언론과 지도자들, 미국 내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달 초 큰 지진이 발생했던 멕시코에서 또다시 강진이 일어나 200명 이상 숨졌고요. 이어서 호주 여괴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난민 50여 명이 미국에 재정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요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이것을 주요 뉴스로 다뤘죠.
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지도자가 취임 후 처음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것만으로도 각국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유엔 총회 관례와는 달리 직설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특정 회원국과 그 지도자를 강하게 비판한 내용을 세계의 주요 언론들이 머릿기사로 올렸습니다.
예, 북한을 비판했던 내용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하면서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의 도발 때문에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할 상황이 되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할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북한 말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한 나라들이 있죠.
네, 북한과 함께 이란을 불량 국가로 지목했고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추가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예. 자,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강도 높게 비판한 이유는 뭡니까?
네, 이란의 경우는 각가지 테러 지원 의심을 받고 있는 활동을 멈추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에 주요 6개국과 맺은 핵합의가 이란의 도발적인 행위들을 덮어주는 도구가 된다면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식량난 때문에 국민의 대다수가 위기에 몰린 상황인데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야권과 시민사회 퇴진 요구를 제압하면서 이른바 재헌의회를 구성해서 입법부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비판한 북한과 이란, 또 베네수엘라의 반응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강한 반발이 나왔는데요. 이번 총회에 불참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정치의 새로운 히틀러라면서 이날 연설은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하마드 자바트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특정 상대에 대한 무절제한 증오를 표시하는 혐오 발언으로 규정했는데요. 이런 일이 21세기 유엔이 아니라 중세 시대에서나 볼 수 있던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자,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놨는데 북한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나요?
예, 북한의 공식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당시 추첨을 통해 유엔 총회장 맨 앞자리를 배정받았던 북한 대표단 좌석에 두 자리가 비어 있었고 또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 연설 직전에 회의장을 떠난 걸 무언의 항의라고 미국의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강한 비판을 예상한 북한이 연설 자체를 보이콧했다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대해서 다른 세계 그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극찬한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강하게 비판한 경우도 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연설 직후에 30년 넘는 유엔 경험에서 이보다 더 담대하고 용감한 연설은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극찬했습니다.
예.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란과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일일이 비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의 핵합의가 평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면서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도 대화를 위한 문을 닫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들이 이번 총회에 불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는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불량 국가로 불렀는데 비난하고 위협하기만 하면 모두를 적대시하게 된다고 비판했고요. 중국의 반응도 비슷한데요.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자제를 유지하고 긴장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각국이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세계 각국의 반응을 살펴봤는데 미국 정치권 내에서는 이번 연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네, 집권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공화당의 제프 포텐베리 하원 의원은 명확하고 강력하게 원칙을 보여준 연설이라고 호평했고요. 또 공화당의 토드 로키타 하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 세계에 보여준 미국의 압도적인 지도력을 이번 연설에서 표현한 걸로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북한 지도자가 변덕스럽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이런 종류의 표현은 위험하다고 비판했고요. 또 역시 민주당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의원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을 전쟁 위협의 장으로 활용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유엔 연설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언론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문에 로켓맨, 자살 임무 이런 표현을 직접 넣은 걸로 CNN 방송을 비롯한 미국의 언론이 전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자극적인 표현들을 유엔 총회 연단에 가져간 게 정치인답지 않은 행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공영방송인 NPR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다른 회원국과 그 지도자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판한 경우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해설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에서 큰 지진이 또 발생했군요.
네, 화요일 오후 멕시코 중부에서 규모 7.1의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220명 이상 숨졌습니다. 이번 지진은 특히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생해서 멕시코시티와 인근 지역에서 건물 40여 채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큰데요. 재산과 인명피해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CNN 방송 등의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 가운데는 한국인 한 명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피해 상황을 그럼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수도 멕시코시티와 거점 도시들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다리, 공항 등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날 멕시코시티에 재난구역을 선포하고 긴급 자금을 방출했는데요. 초등학교 건물이 무너져서 아이들이 다수 잔해에 묻혀 있고 아직 구조하지 못한 사람도 많지만 여진 가능성과 추가 건물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의 피해도 상당하다고요.
예,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가 싼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멕시코 시티에 있는 일본 자동차 회사인 닛산의 현지법인 사무소 그리고 모렐로스주 쿠에르나바카 공장이 지진 발생 직후에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예, 자, 미국에서도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이 태평양 주변 지역을 묶어서 이른바 불의 고리라고 하는데요. 멕시코와 가까운 미국 서부, 특히 캘리포니아주 일대에 언젠가는 빅원, 그러니까 아주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고 당국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만에 멕시코에서 이어진 대형 지진이 같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는 이 미국 대륙, 태평양 연안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들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호주에 있는 난민들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호주 여객 시설에 수용된 난민 54명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미국을 향해 출발할 거라고 호주 정부가 수요일 밝혔습니다. 멜컴 텀블 호주 총리가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린 영상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직접 발표했는데요. 텀블 총리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양국이 체결한 난민 교환 협정을 이행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 자, 미국과 호주 간에 체결된 이 난민 교환 협정의 주요 내용은 뭔가요?
예, 미국과 호주 간의 이 난민 교환 협정은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 바로 직전에 체결된 건데요. 미국은 호주가 파푸아뉴기니 마우누스 섬과 나우루 공화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객 난민 시설에 수용돼 있는 난민 최대 1,250명을 단계적으로 미국에 정착시키고요. 반면 호주는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난민 일부를 받아들이는 게 골자입니다. 호주는 정책상 해상을 통해서 자국에 들어오는 난민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을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에 있는 이 여객 난민 수용소로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수용소의 열악한 시설과 처우로 인권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 난민 교환 협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죠.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에 각국의 주요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잇따라 가졌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우방인 호주의 멜컴 텀블 총리의 축하 인사도 당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창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 텀블 총리와 통화 후에 트위터에 전임 행정부가 체결한 이 협정을 멍청한 거래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텀블 총리와 통화 중 이 협정의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통화 예정 시간보다 빨리 끊었다는 뒷얘기가 나오면서 양국 간의 불협화음이 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에 텀블 총리가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 거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와 미국의 고위급 관리들의 잇따른 호주 방문이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됐을 거란 분석인데요. 텀블 총리는 수요일 이번에 50여 명의 난민들이 일진으로 받아들여졌다면서 이들에게 며칠 안에 통보가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텀블 총리는 또 난민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격 심사와 절차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더 많은 난민이 미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발표를 했습니까?
예, 미국 국무부도 자격 심사를 거친 난민 54명에게 앞으로 며칠 안에 통보가 갈 것이며 몇 주 안에 미국에 오게 될 거라고 확인했는데요. 현재 이들 난민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다만 미국 정부가 재정착을 허락한 다른 난민들과 비슷하다고만 밝혔는데요. 호주 여객 난민 시설에 수용된 난민들은 대부분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수단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앞서 54명이 일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몇 명의 난민들이 더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 1250명에 대한 미국 국토안보부의 엄격한 자격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텀블 총리는 수요일 미국과 호주 간에 체결된 난민 교환 협정은 일회성이라면서 그 대상도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에 현재 수용 중인 난민들에 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상원 공화당이 또다시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선보인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의 표결을 두고 공화당 내 몇몇 상원 의원들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을 요구 조사 중인 상원 조사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와 비공개로 만나기로 했던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올해 미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서 살펴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제안한 건강보험 법안이 단연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이 법안의 표결 통과 여부를 두고 몇몇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표심이 주목된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현재 연방 상원의 가장 큰 현안은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빌 캐시디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개혁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확하게 말하면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건강보험법인 오바마 케어를 사실상 없애는 것이 핵심인데요. 법안 통과를 좌우할 수 있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상원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몇 표나 필요한 건가요?
네, 원래 상원 법안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예산 조정 절차의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과반수, 그러니까 51표만 있으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2017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예. 자, 현재 의석수가 공화당이 52석이고요. 민주당과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까지 해서 48석이 되는데, 그렇다면 공화당 쪽에서 3표 이상 반대표가 나오면 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50대 50으로 찬반이 갈릴 경우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하니까요. 자, 현재 공화당은 이탈표를 2표만 허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 표결 결과를 좌우할 공화당 의원이 누구냐를 두고 분석이 한창인데요. 제일 많이 거론되는 의원이 애리조나주의 존 맥케인 의원, 알래스카주의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 그리고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의원입니다.
예, 자, 이 세 사람은 지난 7월 상원에서 있었던 오바마 케어 부분 폐지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던 인물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 3명과 민주당 의원 48명이 미국인들을 실망시켰다며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미국 언론은 이번 상원 표결에서도 새 의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새 의원 외에 랜드폴 상원 의원이 이미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예, 자, 지난 7월 표결 때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이 상원 공화당 안에서의 표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들은 법안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의원들은 법안이 자기 지역구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인지 의견 통일이 힘든 실정입니다.
예. 자, 그럼 구체적으로 새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빌 캐시드 의원이 선보인 새 건강보험 법안의 핵심은 연방정부가 주도하던 건강보험 체계를 주정부 체제로 돌린다는 겁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려고 연방정부가 쓰던 예산을 모두 주정부에 배분하고요. 오바마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고 메디케이드, 즉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을 대폭 줄인 겁니다. 또 건강보험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주는 항목도 들어갔습니다.
예. 자, 의무 가입 조항, 이 메디케이드 확대 등은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핵심 항목이었는데 새 법안은 이걸 없애겠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안에서 의견이 갈리는 항목이 기존 오바마케어에 따라 메디케이드를 확대했던 주에는 새 법안에 따라서 이 배분되는 예산이 대폭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번 표결에 열쇠를 주고 있는 맥케인 의원의 지역구인 애리조나나 머카우스키 의원의 알래스카가 바로 그런 지역인데요. 그렇게 되면 의료보험을 잃는 주민이 늘어나기 때문에 선뜻 새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기가 힘든 거죠. 머카우스키 의원의 지역구인 알래스카주의 주지사도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 상원 정보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대통령의 변호인인 마이클 코언 변호사를 면담하기로 했는데요. 이 만남이 취소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상원정보위원회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조사와 관련해 코언 변호사를 비공개로 만날 예정이었는데 이 만남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예, 자, 면담이 취소된 이유가 뭔가요?
네, 정보위원회 측이 성명을 냈는데 비공개 면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다음 달 25일에 열리는 상원 공개 청문회에 코언 변호사가 나와 증언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네,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전국위원회 전상망을 해킹하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 인사들이 러시아 측과 내통하거나 공모했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현재 연방상원의원과 하원 그리고 연방법무부가 임명한 특별검사가 해당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코언 변호사도 이 러시아 의혹에 연관된 모양이로군요.
네, 코언 변호사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체코 프라하에서 러시아 측 인사들을 만나 관련 활동을 조율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또 러시아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는 문제도 논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코언 변호사 측은 이런 의혹이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편 최근 법무부 특검팀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죠. 폴 매너포트 씨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그렇습니다. CNN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대책 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 씨의 최근 11년간 활동 전반을 집중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연방수사기관이 매너포트 씨 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CNN 방송은 당시 매너포트 씨에 대한 수색영장에 2006년 1월 이후의 모든 범죄라고 수상 대상 기관이 광범위하게 기재돼 있었다며 매너포트 씨가 수사의 초점으로 급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미국을 찾은 해외 관광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군요.
그렇습니다. 미 상무부는 올해 1-4분기 해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70만 명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4% 이상 줄어든 건데요. 관광업 연구기관 투어리즘 이코노믹스는 여행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예. 자, 어느 나라 관광객이 특히 줄었나요?
네, 우선 유럽 관광객이 작년 대비 약 10% 줄었고요. 멕시코 관광객도 7%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감소세를 보인 것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관광객인데요. 여행객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25%의 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예, 자 중동과 아프리카라고 하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나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 6개 나라에 대한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는가 하면 불법 입국자를 막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큰 장벽을 세우겠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런 정책 때문에 미국으로 오는 관광객이 줄었다고 증명할 만한 충분한 근거는 없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올 상반기에 여행객이 줄어든 이유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마침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6월 미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37개국 출신 응답자들 가운데 미국의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49%였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64%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를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퓨 리서치 센터가 비슷한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멕시코인의 3분의 2 가까이가 미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하네요.
예, 최근에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영향은 없었을까요?
네, 뭐 그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라는 말은 여행객들이 더 비싸게 환전을 해야 한다는 말로 미국 여행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올해 캐나다 달러가 크게 약세를 보였는데도 미국을 찾는 캐나다인 숫자는 오히려 15%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초 전반적인 여행객의 숫자는 줄었지만 여행객들의 씀씀이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럼 여행객 추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여행업계 쪽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이 해외 여행 시장이 매우 경쟁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가장 인기 있는 여행 국가 순위에서 미국은 작년보다 두 계단 떨어진 6위를 기록했는데요. 일본이나 영국보다도 뒤처지는 순위였습니다. 따라서 이 관광업계가 이 미국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옹호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올해 1-4분기 관광객이 줄어든 이유가 명절 연휴와도 상관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보통 관광객들이 많이 움직이는 기간은 기독교의 부활절과 유대교의 유월절 연휴 기간인데요. 작년엔 이 연휴가 3월이었지만 올해는 4월이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에는 좀 더 나은 상황 보이기도 했죠.
예. 자, 그럼 혹시 이 미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난 나라는 없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데요. 지난 1-4분기에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 숫자는 전해보다 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아 전체로 보면 0.6%가 늘어나는 등 이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미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몇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자유, 독립. 그리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말이 있는데요. 예, 바로 개척입니다. 미국은 개척자의 나라죠. 제일 처음 신대륙을 발견한 이래 서부 개척시대로 이어지는 이 개척정신이 미국인들에게는 면면이 흘러내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여러 서부주들 가운데서도 가장 서부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애리조나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애리조나주는 미국 서남부에 있는 주입니다. 아래쪽으로는 멕시코와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왼쪽에는 캘리포니아주, 오른쪽에는 뉴멕시코주와 이웃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사막의 땅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사막하면 떠오르는 그런 모래사막이 아니고요. 애리조나의 사막은 마른 먼지 바람이 폴폴 날리고 거칠고 메마른 황무지 사막입니다. 이성호 애리조나 한인회장에게 애리조나 소개 먼저 들어볼까요?
모래가 있는 사막이 아니고요. 드라이된 사막이기 때문에 물론 산에는 나무 같은 건 없지만 선인장도 많고 풀과 나무 사이에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또 도시화된 지역은 뭐 나무가 아주 많이 있고요. 소나무도 자라고 팜트리도 자라고 연못도 있고 호수도 아주 많이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서부 주들처럼 애리조나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주면적이 약 30만 제곱킬로미터로 미국에서는 여섯 번째로 크고요. 북한보다는 3배 정도 더 큰데요. 하지만 주의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700만 명, 그 넓은 땅에 비하면 결코 많은 수가 아닌 거죠. 애리조나 주민의 대부분은 주도인 피닉스나 제2의 도시인 투싼 같은 도시에 몰려 살고 있다고 하네요. 이성호 애리조나 한인회 회장의 도움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모래사막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사실은 애리조나 피닉스가 미국에서 5대 도시에 들고 있습니다. 네,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에서 한 250만, 300만 정도 인구가 살고 있고요. 히스패닉이 한 50만 명 정도 살고 나머지는 백인이 한 200만 살고요. 나머지 50만 명 정도는 이제 소수민족이 합쳐져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한인은 얼마나 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지금 애리조나 한인 인구는 한 2만 명 정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센서스에서 뭐 한 1만 7천 명 정도 되지만 저희가 또 유학생이라든가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우리 한인의 집계로는 지금 한 2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년 정도 주기로 지금 인구가 거의 뭐 배 정도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막이란 강수량이 적어서 메말라버린 척박한 땅이죠. 얼마나 덥고 건조하면 사막이 된 걸까요? 그런데요, 이 애리조나에도 사실 사계절은 있다고 해요. 땅이 넓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눈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는 보통 그 먼순 시즌에 여름철에 좀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눈은 여기서 이제 피닉스 자체에서는 눈은 내리진 않습니다만 한 1시간 이내로 가면 산들로 들려 있기 때문에 눈을 멀리서 볼 수는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지만 봄하고 가을이 아직 짧습니다. 보통 뭐 한 45도까지 올라가지만 그게 습기가 없기 때문에 건식 사우나에서 45도는 뭐 그렇게 몸으로 피부로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애리조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척박한 자연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척해 갔는데요. 독특한 생태계와 오랜 침식과 풍화로 얻어진 신비로운 풍경은 애리조나의 상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 주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그랜드 캐년이 있는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랜드 캐년은 사이즈가 전라남북도를 합쳐놓은 그만한 사이즈의 원주민들이 아메리칸 그 인디안 원주민들이 거기 살던 도시예요. 콜로라도 리버 그 강이 흐르기 때문에 계곡이나 계속 파여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뭐 어마어마하고 뭐 장엄하죠. 깊이도 뭐 몇 미터 되는 자리도 있고요. 땅으로 밑으로 계곡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1000m 이상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거대한 계곡, 협곡이란 뜻인데요. 이 콜로라도 강줄기를 따라가는 이 그랜드 캐년은 그 길이가 277마일, 445km에 달합니다. 평양에서 신의주를 왔다 갔다 왕복할 정도고요. 계곡의 깊이도 1.5km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할리파란 건물인데요. 829m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랜드 캐년이 얼마나 크고 깊은 계곡인지 조금은 짐작이 가시겠죠? 신이 빚은 지상 최대의 조형물이라고 불릴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자연의 신비를 품고 있는 곳. 예,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리조나에 가면 사막하고 돌밖에 뭐가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요. 애리조나에는 미국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자랑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애리조나 제2의 도시인 투싼에 있는 애리조나 소노라 사막 박물관인데요. 애리조나 소노라 사막 박물관은 동물원과 식물원, 자연사 박물관도 겸하고 있다고 해요. 쿠거라고도 하는 퓨마는 야생에서도 흔히 볼 수가 없는 동물인데요. 하지만 이 애리조나 소노라 사막 박물관에는 이런 퓨마는 물론이고요. 멸종 위기에 처한 멕시코 여우, 늑대 일종인 사나운 코요테, 촛불 사냥 등 무려 300여 종의 동물이 살고 있고요. 사막 선인장을 비롯해서 1200종이 넘는 각종 식물을 접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일반적인 동물원처럼 울타리 같은 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동물들은 마치 야생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칫 구경하는 사람들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크레이드 이반이 애리조나 소노라 박물관 관장은 그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All of the exhibits are designed with barriers, moats, walls or fencing.
모든 곳이 장벽이나 해자, 담장 같은 것으로 다 둘러쳐져 있는데요. 관광객 눈에 잘 안 띄게 고안돼 있어서 육안으로 쉽게 보기 어려울 겁니다. 소노라 박물관은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사막의 동물과 식물이 풍성하게 있는 곳이니까요. 관광객들은 마치 드넓은 사막에서 동물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10분 살려 만든 곳인데요. 박물관 부지는 98에이커, 그러니까 10만 평이 넘는데 이 중에 약 21에이커의 사막을 가로지르는 3km 길이의 산책로를 만들어서 방문객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연간 방문자가 평균 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인데요. 이 애리조나 사막 박물관이 멕시코와 맞닿은 서부의 비교적 오지라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애리조나 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사막의 꽃 선인장입니다. 특히 애리조나에는 사구아로라는 이름의 독특한 선인장이 있는데요. 마치 양팔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의 이 선인장은 애리조나주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메조리 매그너슨 애리조나주 관광국 공보관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사과로는 애리조나 사막 그리고 멕시코 일부 땅에서만 자라는 선인장입니다. 사과로 선인장은 하얀 꽃이 피는데요. 흔히 볼 수 없죠. 애리조나주를 대표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팔 같아 보이는 게 자라기까지 몇십 년은 걸립니다.
네, 사람이 살기 어려운 혹독한 자연 환경이지만 사막이 주는 선물이 가득한 곳. 애리조나 사람들은 이 혹독한 자연 환경을 신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이를 가꾸고 보존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박영서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chew out someone 또는 chew someone ou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Jason, how is your son doing in school?
He's not doing so well. He is always late to class and never turns in his homework. I need to chew him out if he continues to do that.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물었습니다. Hey, Jason, how is your son doing in school? 아들이 학교에서 잘 지내니? 라고요. 제이슨은, he's not doing so well. He is always late to class and never turns in his homework. 잘 못 지내. 항상 지각해. 숙제도 제대로 내지 않아. I need to chew him out if he continues to do that. 계속 그러면 호되게 꾸짖어야겠어.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chew out someone or chew someone ou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Jason, how is your son doing in school?
He's not doing so well. He is always late to class and never turns in his homework. I need to chew him out if he continues to do that.
Today's phrase is chew, C-H-E-W, chew, out, O-U-T, out, someone, or chew someone out. If you chew out someone, you are scolding them. It simply means that you are getting angry at them for doing something wrong. Chew는 동사로 물어뜯다 또는 씹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chew out someone 또는 chew someone out은 누군가를 호되게 꾸짖다, 야단치다 또는 질책하다라는 뜻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says he is going to chew his son out because he has not been doing well in school.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아들이 학교에 자주 지각하고 숙제를 안 해서 호되게 꾸짖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I need to chew him out if he continues to do that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를 꾸짖거나 심하게 야단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chew out someone 또는 chew someone out입니다.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y mom chewed me out for coming home so late 는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엄마에게 심하게 야단 맞았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Jason, how is your son doing in school?
He's not doing so well. He is always late to class and never turns in his homework. I need to chew him out if he continues to do that.
Let's review. If you chew out someone, you continually scold them and tell them that they did something wrong. Chew out someone or chew someone out.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스티비 원더의 Sir Duke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tart to move. They can feel it all.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오늘날의 안보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케이 베일리 허치슨 나토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또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대응한다는 나토 조약 5조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의 재부흥은 미국과 서구 동맹들이 여러 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등 유럽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러시아의 악의적인 영향력 확장, 불량 국가들의 핵과 미사일 개발, 개인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 등과 같은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나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고 허치슨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나토 동맹은 유럽과 북미 국가들이 함께 연합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의 확장을 견제하고 억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1990년대 소련 붕괴로 안보 문제가 덜 중요한 것처럼 여겨졌고 많은 나라들은 국방 관련 투자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허치슨 대사는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침략하면서 새로운 안보 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또 스페인에서 얼마 전 일어난 테러가 말해주듯이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증가했습니다. 동맹국들은 나토 동맹의 재강화 일환으로 2014년 웨일즈 회담에서 약속한 국방비 지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국내 총 생산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이 가운데 20%를 주요 장비 현대화에 사용해야 합니다. 허치슨 대사는 이러한 약속 이행은 각국의 안보는 물론 집단의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맹국들은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과 함께 이 같은 방위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처음으로 각 회원국들이 나토에 의해 할당된 군사 역량 목표를 완벽히 갖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나토 동맹국에 대한 집단 방위 공약을 이행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8억 달러 규모의 지출을 요하는 유럽 억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나토 동부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미국의 동맹국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허치슨 대사는 안보 강화를 위해 서구 민주주의 29개 국가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홀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